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위한 예배가 되고 드림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40일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만난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이 부활하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곧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게 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잔잔한 바닷가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 옆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막 달라고 해서 막달라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것이 지명입니다. 막달라는 동네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었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보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 옆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예수님이 아마 가장 보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왜 보고 싶었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마음을 항상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데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마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난 이야기는 바로 두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에게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왜 1장 21장 1절에서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원래 이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이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서 성경은 가끔 바다라고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갈릴리 호수인데 왜 요한은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요한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원래는 갈릴리 호수였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갈릴리 호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어떻게 합니까? 디베랴 호수.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그 디베랴 호수라고 붙여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좋지 않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냐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디베랴라는 것은 황제 이름인데 이 황제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은 황제가 지배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어느 한순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일곱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다 어떤 일이든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일들의 시험이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고통을 당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그 모습이 일곱 제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세상의 바다, 이 세상의 호수인 그 황제의 바다인 디베랴의 이름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음에 또 생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일곱 명의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 디베랴 호수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주 앞에서 있으리라. 나는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구레네 사람의 심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추락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힘들어도 십자가 밑에서 고난이 와도 교회 중심적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일에 베테랑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다 호숫가에서 자라면서 고기 잡는 것을 보았고 또 자기가 직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본다든가 환경을 보면 자기가 있는 직업병 때문에 이렇게 쳐다봅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처음에 보는 사람마다 무엇을 봅니까? 헤어스타일을 봅니다. 뭐 테일러는 어떻게 합니까? 양복 입는 스타일을 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크업 하는 사람은 저분이 메이크업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을 파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발을 먼저 바라보고 자기도 모르게 신발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가 전문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들을 코치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일에 전문가인데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요 못 잡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괘씸해가지고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게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과응보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왜 이들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고기가 어느 고기가 갈릴리 호수에 있고 밤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새벽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낭망되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삶도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것과 우리의 환경도 더해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충만함을 가지고 있고 먼저 내가 영적으로 잘되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건강함도 있게 되고 환경도 잘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서 먼저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면은 너희가 육적인 것도 너에게 더해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쳐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갖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에 있는데 육신적인 수입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영적인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육적인 것을 먼저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셔서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먼저 너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적인 것이 너무 지쳐있는 가운데 육신적인 얻을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은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들아 하고 부릅니다. 얘들아 하고 불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는데 애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뭐 잘못됐을까요? NIV 성경은요, friend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번역 자체가 조금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얘들이라고 부르면 child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했던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파이디온 정확하게 어린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는 그들을 향하여 어린애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은 다 큰 청년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를 때 그들의 육신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모습이 하는 일이 누구 같아요? 어린애 같다는 거죠. 가끔 결혼을 한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새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근데 그 집에는 아무리 봐도 새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새 아들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남편이 아들과 같이 어린애같이 놀고 있다고 그런 조크를 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의 특징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모습이 있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성경에는 영적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표현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어린아이, 두 번째는 청년, 그리고 장성한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대소변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저귀를 채우고 먹을 것도 먹여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손길이 많이 닿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가 조금 성숙하게 되면 자기 옷도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충동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여서 장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의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세 종류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요. 예수를 믿은 지 최소한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징징징징 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뭐 있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일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청년과 성숙한 장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장성한 자로 얘기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중간을 택합니다. 그냥 계산해보지 않고 그냥 중간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진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청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태어났다면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한 청년이 되고 성숙한 청년이 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성숙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대변해 줄 수 있으며 나보다는 아내를 나보다는 다른 성도들을 위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혹 이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 내가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네, 티파니입니다. 제가 티파니의 모습을 관찰을 합니다. 티파니 모습을 관찰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에 관관이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내가 왕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해요. 어린아이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갈 믿은 사람이 교회의 문화를 모르고 교회의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전에 어떤 불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문화는 불교 문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를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주지 목사님 어디게 담임 목사님을 자기도 모르게 주지 목사님이라고 자기 가진 언어를 가지고 표현해. 왜?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주지 목사님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영적인 어린아이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세 번째 제자를 만나면서 얘기를 얘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이 강단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얘들아 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영적인 얘들아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진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향한 얘들아 하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애들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인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은 차라리 초저녁에 와서 일찍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고기를 153마리를 다 잡아서 밤새도록 그 해변가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예수님이 준비한 떡도 먹고 밤새도록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옆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시고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의 말에 따라 삽질하게 하는 거죠. 헛된 일 계속 밤새도록 그 물을 내렸다 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고생을 시킬까? 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어떻게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뭐가 좀 잘 되게 하고 예수를 믿는데 좀 내가 재미가 있고 신이 나서 더 헌금도 하고 더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게 하시지 왜 힘들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딱 어떻게 합니까? 응답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일찍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일찍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곁에 서서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저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그런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기도 해요. 예수님 왜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 그분을 지켜보시고 그분이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그분의 눈물을 주님이 빨리 닦아주면은 제 마음도 편할 텐데 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주님에게 질문하고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야속하기도 하고 주님을 향하여 따져보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힘을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힘을 빼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삶은 그 물을 내리는데 자기 지식을 의지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 전문가니까 내 지식에 의해서 내리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지. 내가 과거에 이런 전문적인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 뜻대로 하면 뭔가 되겠지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금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힘을 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그런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힘을 빼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도 옆에 서서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계셔요. 언제까지 지켜보실까요? 힘을 다 빠질 때까지. 이제는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388장 옛날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뜻으로 할 수 없고 내 능으로 할 수 없고 내 것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중심적인 것을 다 포기할 때까지 주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보는 사람의 마음은 아프지만 아니면 자기의 힘을 빼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아프지만 그들보다도 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철학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가치를 버릴 때에 그것을 포기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다 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주십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는데 얼만큼 고기를 잡아요?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다는 근데 문제는 그 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고기가 찼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육의 양식이잖아요. 물고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지식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내 지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하는 분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들어오는데 뒤로 어떻게 해요? 빠져나간다. 나가는 뒷문은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교회도 안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꾸 등록을 하는데 자꾸 뒷문으로 빠져나가 교회도 뒷문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고기를 잡는데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그 물이 찢어져가지고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만나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비즈니스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153마리를 잡혀지게 하고 제자 7명이 그러면은 153마리를 7명이니까 우리가 n분의 1을 하자 7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우리 똑같이 이렇게 혹시 두 마리가 나오면 주님 7명이 다 가지시도록 짝 맞춰주지 이렇게 또 머리가 빠른 제자들 있잖아요. 돈에서 머리 빠른 그렇게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충분히 먹고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은 주님은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때로는 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에 피를 공급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기를 잡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뭐하고 있어요? 바베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니까 뭐 냄새가 나요. 예수님은 생선을 바베큐했지만 우리 교회 문 들어오라는 사람은 이 닭을 바베큐해보라. 우리를 그 얘기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치킨 바베큐를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이 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바베큐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그 파리를 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위로가 먹는 것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 번째 그들과 스토리 가운데 보니까 위로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위로하시는 주님, 먹을 것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주인이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제자들만 위로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축복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21장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몇 번씩 물어봤죠? 세 번. 한국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 번을 해야 되고, 그래도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물어보면 오늘 드리게 가져가세요. 싫다고 하면 안 돼. 몇 번까지? 세 번까지 물어봐야 돼. 마음은 받고 싶은데 입으로 습관적으로 한국 사람은 그냥 얘기해. 미국 사람들은 절대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세 번 물어보고 있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의 미션,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인생의 졸업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졸업장 외에 다른 졸업장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졸업장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졸업장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모두는 똑같은 졸업장,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졸업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 새소망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헌신했던 놀라운 그 추억들을 함께 주님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